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제가 목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2월 둘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한국의 고등교육 졸업자 등 인재들의 미국 유학률이 중국의 11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시리아에 새로운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음식점을 뜻하는 미슐랭 등급 가운데 별 3개 최고의 등급에 미국 내 한인 식당이 선정되어 화제입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이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의료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스티치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합니다. VOA 이야기의 미국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4화, 인물 아메리카의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EB-12 비자.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1만 4,130명이 EB-12 비자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12 비자는 고숙련, 고학력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이민 비자인데요. 지난해 이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이 5,6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도 2만 900여 명, 중국 약 1만 3,380명, 브라질 1만 1,750명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본은 1,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비자 발급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0.98명으로 인도 1.44명, 중국 0.94명, 일본 0.86명보다 최대 12배 가까이 많아서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4인 가족 단위로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가정해도 최소 1,400명의 석 박사급 고급 인재가 미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감소했던 한국인 EB-12 비자 발급이 2022년부터 급증하면서 반도체 엔지니어 등 이공계 인력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상경 예술계 인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재 유출이 연구 개발을 비롯한 한국 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고급 인재 유출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시리아 국기. 12월 8일 53년간 이어진 시리아의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반군의 승리로 몰락하면서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후 녹색, 흰색, 검은색으로 구성된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다수의 매체가 전한 뉴스에는 국제사회에 알려진 시리아 국기가 아닌 다른 깃발이 펄럭이는 사진이 실려 시선을 끕니다. 시리아의 두 국기는 장기간 이어진 내전과 정부 및 반군 세력 간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등장했습니다. 먼저 빨강, 하양, 검정의 가로줄 무늬와 두 개의 초록색 별로 구성된 기존의 시리아 국기는 1980년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 바트당의 상징으로 사용됐는데요. 녹색 별 두 개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뜻합니다. 두 나라는 1958년부터 1971년까지 아랍연합공화국을 구성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기는 일부 시리아인들에게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반면 반군 측에서는 1932년 프랑스 위임 통치령 시절 사용하던 즉 바트당 이전 시대를 상징하는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국기는 초록, 하양, 검정의 가로줄 무늬와 세 개의 빨간 별이 박혀 있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아사드 체제를 거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국기에 새겨진 세 개의 별은 시리아의 주요 지역인 다마스쿠스, 알레포, 데이르 에조르를 상징하며 동시에 반군과 교민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8일 아사드 독재 정권이 반군의 승리로 몰락하면서 반군이 사용하던 녹백 흙으로 구성된 국기가 걸리면서 이 반군 깃발을 시리아의 공식 상징으로 채택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리아 사회 내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 정체성 논의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슐랭 3스타. 미슐랭 스타는 식당 요리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매년 한 개에서 세 개의 등급을 부여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스템입니다. 별 한 개에 담긴 의미가 큰데요. 원스타, 별 한 개 등급은 해당 분야에서 훌륭한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에게 주어지고 별 두 개인 투스타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돌아서라도 가볼 가치가 있는 곳, 3스타는 식당 방문을 위해 특별히 여행할 가치가 있는 예술적인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게 주어지는데요. 요리의 창의성, 품질, 맛, 재료의 조화, 일관성 등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은 레스토랑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평가됩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식당 중 미슐랭 별 3개 등급을 받은 식당이 단 14곳일 정도로 요식업계에서 이 등급에 갖는 가치는 매우 크며 손님들은 미슐랭 등급을 받은 식당이라면 안심하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 뉴욕 내 한국 음식 전문 식당이 처음으로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 3스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일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 뉴욕에 따르면 뉴욕 정식당이 그 주인공입니다. 정식당은 2011년 뉴욕에서 개업해 2012년 원스타를, 2013년 투스타를 받은 이미 이름난 식당입니다. 그리고 개업한 지 13년 만에 3스타로 승격된 겁니다. 정식당의 본점은 한국 서울에 있는데요. 한식 파인다이닝을 선보이는 서울의 본점 역시 미슐랭 투스타를 보유했습니다. 파인다이닝은 고급 재료와 정교한 요리법을 사용해 고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며 세심한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레스토랑 유형을 말하는데요. 식사 자체가 예술적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뉴욕에서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단 5곳인데요. 미슐랭은 정식당의 음식 완성도, 소스 작업, 맛의 조화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코리아타운의 한식 레스토랑 녹수와 주옥이 새롭게 원스타를 받았고 한국식 치킨집 꼬꼬닭은 합리적 가격과 훌륭한 맛을 인정하는 빕구르망에 선정됐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정리해볼 기사가 11자 기사인데요.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서는 조구레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서 북한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하고 러시아 간 군사협력 문제도 다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영내와 글로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데 3국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도 주요 의제였는데요. 3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이를 통한 불법 수익 창출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외교 실무 그룹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네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의 귀환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존중 증진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는데요. 3국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재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가 진행된 시점이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후에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던 시점이라서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3국 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이 비상계엄이나 탄핵 관련 사안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간의 양자회담도 있었다고요?
네,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양자회담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서 양측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고요?
네,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고요. 조 장관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 상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11자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죠.
네, 일단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이 탄핵의 사유가 된 그 자체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탄핵 소추안을 보면 윤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맺은 3국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대목이 있다면서 이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서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된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의 6개 여당은 4일에 발의한 이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 외교 정책을 펼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전쟁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네, 마이크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해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동맹은 매우 강력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허드슨 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같은 맥락일까요?
네. 와인스타인 석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이 탄핵의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의 외교 정책이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지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동맹, 한일협력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정책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외교정책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이 규정하는 반역, 뇌물수수, 중대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헌법 역시 공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면서 동맹정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는 11일자 기사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영내 안보 협력과 동맹 강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0일 일본 도쿄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만났는데요. 동맹의 강화와 영내 안보 도전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러시아 지원, 또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의 발언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스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역 안정에 대한 주요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언급됐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의 면담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했습니다. 내용에는 지난 4년 동안 미일 동맹이 이룬 구체적인 성과로 전력태세 개선, 방위산업협정 체결, 그리고 지휘통제체제 개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 역시 이런 성과를 인정하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있었다고요?
네,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도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세계는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계엄 상황과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붕괴를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스틴 장관은 현재 상황이 매우 역동적임을 인정하면서 총리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이번 만남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층 엄중해진 이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더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주, 한국 등 영내 파트너와의 다자간 협력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12일자인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이는 한국 내부 정치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등 외교 정책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 러시아 등 영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가 한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간의 협력이 적대 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를 펼쳤다면서 이를 탄핵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드 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런 외교 정책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외교 정책 자체가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당의 다른 상원 의원들도 의견을 밝혔을까요?
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철회한 점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탄핵 문제는 한국 내부 정치라면서 언급을 삼갔습니다. 다만 미한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이는 한국과 미국 나아가서 영내 평화와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경제적인 약진과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 일본, 미국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도 입장을 밝혔네요. 들어보죠.
네, 앤디 김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미한일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이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네, 공화당의 마이클 라운즈 또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국의 내부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한국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미 상원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영내 안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한이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 한국 탄핵 문제는 내부 정치 사안으로 보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자 선택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의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스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의류 관련 사업을 해온 부모님 덕분에 어깨너머로 의류 사업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해온 스티치의 최성락 대표. 광운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옷을 좋아하던 최 대표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해 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네트워킹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봉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의류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봉제 공장 사장님들이랑 봉제 공장 사장님, 젊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와 같이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D3D라는 동대문 종합시장 앞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D3D와 같은 경우엔 패션 시장에서 관리를 해주는, 작업 관리를 먼저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 놓은 업체라서 패션 업계의 온라인화를 먼저 이렇게 먼저 구현하신 선두 기업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한 관계 형성은 디자이너 그리고 의류 브랜드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매칭 서비스에서 지금 디자이너들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피벗한 이유가, 봉제 공장 분들은 이미 너무 그 숙련된 패턴사 분들이 계시고 그 패턴사분들은 봉제 공장에 맞춰서 이렇게 너무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빨리빨리 패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샘플까지 볼 수 있는 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네트워킹에서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신규 브랜드 그리고 기존에 포트폴리오가 많은 의류 브랜드들이 저희의 가장 핵심 네트워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류 디자이너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는 의류 디자인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패턴사로 일하는 동료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요. 패턴사란 스케치나 작업지시서의 디자인을 보고 옷본을 그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그 인터뷰 또는 미팅을 하고 있는 곳은 패턴을 대행해주는 그 프로모션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친한 친구들이 패턴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패턴사 분들이어서 그쪽 분들이랑 먼저 저희 핵심 기능인 그 작업 지시서 포트폴리오 구성과 좀 이 AI 학습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일단 지금은 패턴 디자이너들과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료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다양하게 봉제공장이랑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일단은 당연히 부정적이시고요. 봉제공장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이미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프로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경쟁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모션 업체가 해주는 부분을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온라인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일러스트나 뭐 포토샵 뭐 방금 보여드린 엑셀 이걸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써야 하나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근데 이 반응을 일단 빨리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그 소비자 검증을 하고 이에 맞춰서 피드백을 반영을 하다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단계단계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류업계에서는 패턴 디자인을 짜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최 대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매력적이고 고도화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전했고요. 스테치의 첫 목표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이번 스티치라는 비즈니스가 첫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점은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작업 지시서만으로도 그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치는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21 창업센터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창업센터에서는 무료로 시설을 지원해주고 전문 분야별 멘토링이나 또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사업단의 매니저와 창업팀들도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어떠세요?
얼마 전에 네. 그 국내에서 인원이 가장 큰 패션 그 네트워크 카페가 있는데 거기랑 이번에 MOU 체결을 해주셔가지고
스티치의 최성락 대표와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신승훈 매니저의 대화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신승훈 매니저는 최성락 대표와 같은 창업팀들이 이 창업센터를 통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는 최대 2년까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 구조를 잘 만들어내서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사회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기업까지 돼서 나가서 거기서 좀 더 이제 세상이 원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 또한 이 창업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스티치만의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의류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툴을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가장 큰 그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의류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툴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의류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툴을 만드는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를 느끼고요. 그리고 이 의류 디자이너들이 뭐 예를 들어 FW 시즌이 있고 다음 SS 시즌으로 넘어가면 FW에 했던 작업들은 되게 잊혀지고 또 그때 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려면 너무 많은 회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운데 저희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조금 그래도 체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체계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스티치는 최고 기술 관리자인 김성수 CTO와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고 기술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CTO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 어떤 데이터들이 시중에 지금 풀려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더 좋은 AI 서비스 고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문을 주시고요. 지금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 대학원의 석사로 지금 재학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가능하다면 대학원 분들과 함께 연구 개발도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 대표는 패션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령화를 꼽았는데요. 그렇게 이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봉제 시장에 젊은 기술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캠퍼스타운에 입주해서 되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희대학교 지금 의상학과에 있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봉제 진짜 공장에 들어가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저희 또 작업지 시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조금 동대문구에 있는 지원 사업을 저희 스티처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일단은 의류 패션 쪽에서 어떠한 사업화가 있는지를 좀 더 알리고 싶고요. 이런 패턴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류 작업실에서 디자인 툴을 통해서 좀 더 소개를 하면서 패션 시장에서 좀 더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찾는 것도 저희의 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패션업계 선배인 가족이 곁에 있어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도 다 사업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셔서 이런 창업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항상 매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중요한 발표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실제로 어머님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머님도 옷가게를 하셨었고 의료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되고 항상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조언과 응원에 힘입어 이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에 좀 도전을 하고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능동적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창업을 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조금만 제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의 즐거움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을 위한 의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스티치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4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 저격범이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재빨리 레이건 대통령을 차에 태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무사히 총알을 제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슴에 총격을 당한 지 12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임기 초기 새 대통령의 주요 목표는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 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 감면 정책이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보장 비용 삭감은 저소득층이 좋은 주택과 의료 서비스,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에 미국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고 1982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1983년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고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떨어지자 다시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레바논에 미 해병대를 파견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다른 평화 유지군에 합류해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멈추도록 개입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평화유지군에 합류해 레바논에 파견돼 있던 1983년 10월 23일. 한 무슬림 극단주의자가 미 해병대원들이 사용하던 건물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미국인 24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미 해병대는 카리브의 섬나라 그레나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그레나다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정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레나다 거리 곳곳에는 쿠바 군인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레나다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미국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학생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 미 해병대를 보냈습니다. 미 해병대는 신속하게 구출 작전을 펼쳤고 그레나다에 주둔한 공산군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미 해병대의 활약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은 이런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레바논 사건을 잊게 하기 위해서 레이건 행정부가 그레나다를 침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레바논 사태와 그레나다 침공이 있은 다음 해인 1984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아무도 레이건 대통령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4년 대선 당시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따뜻한 태도는 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카리브의 섬나라 그레나다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이 시작될 무렵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고 경제가 회복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공화당은 다시 한번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 후보로, 조지 H.W.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98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후보가 대선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 경선에 뛰어든 후보 가운데 한 명은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제시 잭슨이었습니다. 제시 잭슨 후보는 개신교 목사이면서 오랫동안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후보 가운데 결국 미네소타주 출신의 월터 먼데일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월터 먼데일 후보는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뉴욕 출신의 제럴딘 페라로 하원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이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은 1984년 대선이 처음이었습니다. 제럴딘 페라로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오시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애덤스는 1796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은 정치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첫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은 신생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도 대통령직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임자의 명성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 애덤스 자신의 성격도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의 내각은 극도의 대립 상태에 있었고 부통령과도 자주 의견 대립을 겪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은 당시 헌법에 들어있는 한 규정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 그리고 차점자가 부통령을 맡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처음 두 번의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 애덤스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은 정당 소속이었고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6년 선거에서는 당이 다른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친구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반대당 소속이었습니다. 애덤스는 강력한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연방제는 기업가와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체제였습니다. 반면 제퍼슨 부통령은 연방정부의 기능을 제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애덤스는 자신의 강요 임명에서 실패했다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워싱턴 내각의 인물들을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중에 애덤스의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애덤스에게 특히 어려웠던 일은 외교정책의 위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영국은 프랑스에 반대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이 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프랑스에서 같은 혁명이 자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애덤스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박을 납포함으로써 무역을 방해했습니다.
애덤스는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랑스 관리들에게 외교관들을 보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애덤스는 영예로운 평화를 추구했고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하지만 유럽의 위기는 애덤스에게 끝없는 문제를 안겨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애덤스는 프랑스와의 평화를 이룬 데 대해 왕관의 가장 큰 보석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정치인이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북부 보스턴시 외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주였고 교회에 집사였습니다. 그는 지역의 유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애덤스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애덤스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라틴 스쿨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역 변호사 밑에서 법을 공부한 다음 1758년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3살 때였습니다. 애덤스는 보스턴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초기에는 고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매우 유능한 변호사로 소문이 났고 보스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는 수입이 많아 매사추세츠 퀸시라는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2층짜리 대저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애덤스는 1764년 에비게일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이웃 웨이머스에 사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에비게일은 공부를 많이 한 활달한 여성이었습니다. 에비게일은 남편의 긴 정치 생애 내내 화를 잘 내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정치적인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애덤스와 부인 에비게일은 그 당시 최고의 부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을 때면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아직도 1,000통 이상이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들 서신에서는 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어려운 혁명의 시기에도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는지를 현대인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당시 다른 여러 건국 가문에 비해 이들 부부는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한다는 제도에 대해 공공연하게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1780년에 애덤스가 작성한 주 헌법에 따라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애덤스와 아비게일은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하는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분석가들은 거의 모두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부인 중 애비게일을 10위권 이내로 평가하고 있고 어떤 평가서는 1위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존 애덤스는 혁명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토마스 제퍼슨도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파리에서 영국과 독립협상을 벌이게 됐을 때 그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과 함께 협상 대표로 참가해 1783년 영국으로부터 미국 독립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애덤스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후임으로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경쟁자는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애덤스는 1797년 3월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 11월 부인 애비게일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관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애덤스는 지금의 백악관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후인 1801년 3월에 백악관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1차 임기를 마친 애덤스 대통령은 재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애덤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부통령이던 토마스 제퍼슨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의 당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많은 연방당원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도 상설군대의 창설이라든가 세금 인상, 이민자들에 대한 권리 제한 등 애덤스의 결정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런 법들이 애덤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법은 애덤스의 이미지에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선거운동 지지자들은 애덤스 대통령의 외국인과 선동법 승인을 그를 공격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즉 제퍼슨 지지자들은 애덤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해 미국을 군주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애덤스 선거운동원들은 제퍼슨이 나라의 혁명을 불러오려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당시로서는 그때만큼 혼탁한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제퍼슨의 승리였습니다. 애덤스는 그러나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덤스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저술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정적이었지만 옛 친구인 토마스 제퍼슨과도 장문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정치와 종교에 대한 철학, 나라의 역사에 관한 것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의 그 서신들은 두 사람 개인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독립 50주년을 맞는 1826년 7월 4일, 두 친구와 애국자, 전직 대통령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5년 미국에는 같은 이름의 대통령이 또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제6대 대통령 존 애덤스였습니다. 6대 애덤스는 2대 애덤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활기차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